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래에 이끌어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지난번 본문에서 우리는 이 야곱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아들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보내는 장면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늙은 야곱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하나가 요셉이고 하나가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뒤에는 베냐민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냐민마저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에 몰려버린 겁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에서 곡식을 구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들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베냐민이 가야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음식도 사오고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해옵니다. 우리가 보니까 참 야곱의 인생에서 그런 고생하면서도 야곱의 인생에 큰 위안을 주고 기쁨을 줘서 야곱이 인간적으로 붙들고 있던 존재가 셋이 섰는데 하나가 라헬이고 하나가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이고 또 하나가 베냐민입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 야곱이 붙들고 있던 이 존재들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라헬이 먼저 죽고 또 요셉이 팔려가고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상이 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상으로 딱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줄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만을 섬깁니까?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래놓고 붙잡고 있는 우리의 베냐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라헬이 있었고 우리의 요셉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줄여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더 축복으로 돌려주시는데 일단 한번 내려놓는 그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게 정말 아끼는 것은 마지막까지 내어주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야곱이 그 끝까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버티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장 소중한 그것을 포기하고 나면 자유함이 옵니다. 영적인 혈이 뚫립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열어주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죠. 내가 왜 진작 포기하지 못했던가, 내려놓지 못했던가.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은 그 당시는 살을 저미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려놓고 나면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려는 콜링이 있었는데 이걸 따르지 못했어요. 대학교 졸업반 때까지 계속 제게는 이렇게 좀 성공하고 싶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그 드라이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가다가 이 대학교 4학년이 돼서야 이렇게 내려놓았는데 저한테는 꼭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것 같았죠.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대학교 때 빨리 철들어서 이걸 내려놓았다는 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베냐민을 떠나보내면 그때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복입니다. 큰 베냐민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 작은 베냐민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죠? 큰 경기 나가기 전에 우리가 작은 경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그 LCS 훈련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서울의 직장인들에게 이 토요일을 내려놓는 문제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그게 힘들게 일하시다가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니까 일주일 하루 좀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기도 하는 그 시간인데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을 8개월을 내려놓는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는 토요일날이 피크입니다. 그 토요일날에 그 VIP 환자들이 거의 몰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페이 닥터를 쓰고 오면은 아무래도 VIP 손님들은 상처를 받죠. 영업에 지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토요일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LCS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10분의 1은요, 11조를 우리가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 돈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스테이지가 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이걸 계속 연습을 해야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주 가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는다는, 베냐민을 떠나보낸다는 영적인 다이어트와 같은 것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그 빠지는 지방을 보면서 아, 아까워라 내 살이요 이러는 사람 없어요. 이걸 자꾸 해야 하나님이 새로운 걸 채워주세요. 고생을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십니다. 베냐민을 내려놓고 나면서부터 야곱의 신앙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신앙의 업그레이드는요, 야곱이 모든 것을 잃는 시점이었어요. 항상 광야에서 처음 베델을 만났을 때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도 도망자로 빈털터리로 하나님 만났고요, 다시 돌아올 때 그 에서를 만나야 됐을 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 만났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야 됐을 때도 모든 것을 다 잃을 만큼 적군의 침입에 압박당했을 때 하나님 만났고, 이번에도 그래요. 요셉 보내고 베냐민 보내는 이 절박한 시점에 야곱의 신앙이 새롭게 터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베냐민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몰렸을 때가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는 이때 폭발합니다. 우리가 언제 방언받고 언제 은사를 체험하고 언제 영적으로 터집니까? 그 베냐민을 내려놓는 그때요. 인생의 위기의 그 순간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베냐민을 떠나보내면서 비로소 야곱의 신앙 고백이 터지는 걸 봤죠. 전능 하나님 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야곱의 입에서 계속 인간적인 방법만 쓰던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까지는 베냐민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을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한테 자식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국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진짜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요셉의 형들이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애굽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특히 집안 가장의 헌신이, 내려놓음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내가 포기하면 주위 사람들의 영적 숨통이 트입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설교했듯이 담임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존심을 버리고 죽으면 그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순장이 죽어야 그 순이 살아납니다. 순장이 자존심 다 세우면서 그 순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집안에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이게 하려면 야곱이 죽어야 했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때려 보내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그래서 내려놓음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이 형들을 따라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본 순간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포기하고 헌신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해서 베냐민이 죽었나요? 아니요. 이제 베냐민은 그 뒤로 애굽에 하버드 대학교에 진출해서 아마 총리 대신의 동생으로서 그 후에 사랑받으며 사회 인정을 받으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십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기뻐했듯이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아이의 인생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소중한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내려놓은 빈손에 하늘의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식을 너무 만졌기 때문에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크리스천 교육서에서 그 말을 읽었어요. 적당히 좋은 부모가 되라. 왜냐하면 부모들이 너무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자식을 노이로제 걸리게 만들어버려요. 완벽한 엄마가 되어서 이 아이의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주려고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 적당히 좋은 부모가 되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다 빨리빨리 이 아이를 맡기는 거. 야곱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자녀는 잘 되는 자녀 없어요. 야곱이 어떻게든 떠나보냈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놀랍게 축복받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형들 일행을 맞아서 너무 좋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형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들은 요셉의 마음과는 달라요. 요셉은 너무 기쁘고 좋은데 형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17절, 18절 읽습니다. 형들이 왜 두렵냐?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영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죄 지은 사람들은 항상 의심이 많아요. 상대가 너무 잘해줘도 왜 나한테 잘해주지? 하면서 의심부터 하고 본다. 자신의 안에 아직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에게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혹시 자기 죄가 들키지 않나 싶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 자기한테 잘해주지? 그러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떳떳합니다. 남이 잘해주면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남이 칭찬하면 감사하다고 해요. 그런데 뭐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은 남이 칭찬을 해줘도 당신 아무한테나 칭찬하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왜 잘해주는 거지? 여러분, 남을 의심하지 말고 상황을 곡해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높은 분이, 이렇게 바쁜 분이 자꾸 자기들을 아주 프라이빗한 연애로 해로 또 초대해 주니까 자꾸 의심부터 드는 거예요. 아, 지난번에 우리 자루에 실수로 돈 넣은 일로 그냥 우리가 끌려가는구나 라고 지레 짐작하더니 그때부터 앉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 그럼 끌려가면은 보나마나 그 총리의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서 말로만 듣던 국정원 비밀 감옥에서 내가 고문을 당하겠지. 억류될 것이지.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 나귀도 빼앗아가겠지. 세상 최고의 부자인 이집트 총리 대신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자기들 그 다 떨어져가는 구형 중고차 나귀를 뺏어가겠어요. 근데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끝이 없어요.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은 전혀 현실이 아닌 부정적인 상상으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이 항상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을 사로잡아버려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생각의 80%는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데도 계속 생각해요. 일 한번 망치고 나면은 이제 사장님한테 난 찍혔나 봐. 사장님이 찍히면 연말 인사에 그게 또 올라가가지고 내가 또 회사에서 쫓겨나갔지. 회사에서 쫓겨나고 잡을 못 찾으면은 어떻게 되지? 우리가 굶겠지.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그냥 끝없이 부정적인 상상으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통제하십시오. 지금 현실이 조금 안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없이 꼬이는 거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오는 상상일 뿐입니다. 생각을 통제하십시오. 그런 어두운 생각이 들면 그냥 털어버리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생각이 물러나라고 하십시오. 괜히 그냥 우주의 고독을 홀로 집어치고 낙엽을 밟으며 시를 쓰면서 프랑스 샹송을 들으며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철학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지레 겁을 집어먹은 형들이 시키지도 않은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19절, 22절을 쭉 보십시오. 전에 집으로 돌아갈 때 자신들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을 훔친 것은 훔친 게 아니다 라고 먼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열변을 토합니다. 뭐 누가 물어봤나요? 그냥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니까 요셉의 형들이요, 시키지도 않은 회개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런 사람들 아니었거든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도 아버지한테는 짐승이 죽였다고 거짓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셉의 청지기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이 형들을 계속해서 정결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고난의 깊이, 고난의 길이는 우리의 죄의 무게 그리고 우리의 참회의 진정성에 비례하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의 길이가 계속되는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참회를, 정결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계속 회개하지만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욱하던 성질이 죽기 시작하고 상처받은 가시가 뽑히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회개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여러 방법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고난이 우리들을 압박할 거예요. 이 고난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계속 일어나는 고난의 의미를 잘 몰랐던 형들도 점점 뭔가 이상한 걸 느끼게 되죠. 상황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자꾸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33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베냐민은 아주 어리니까 그렇다고 쳐도 아니 형들은 거의 나이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딱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 사람들 나이 차이를 알겠어. 게다가 애굽과 히브리는 그 인종이 다르잖아요. 또 어떻게 그걸 아는가. 10명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정확하게 나이 순대로 앉힌 것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어떤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요,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자꾸 뭐가 느끼는 때가 있어요.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어떤 은혜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일어날 때는, 아, 하나님이 뭔가 내게 특별히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뭐지? 뭐지? 이러고 그냥 가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뭔가 느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지? 이때는 어떨 때일까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때가 새벽기도 나와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내가 겸손하게 나의 어젠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뭔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요셉이 형들과 아우 베냐민을 연회 자리에서 대면하게 될 때 자기 아우 베냐민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던 이 장면 너무나 터칭하지 않습니까? 30절 보십시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요셉과 베냐민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형제입니다. 같은 어머니 라헬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지금 요셉의 나이가 한 38세 정도인데 베냐민은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온 지가 20년 전이었으니까 거의 갓난아이 때 보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형제들 중에서 가장 어린 청년이니까 보고 안 거죠. 이 형제의 본능으로 베냐민을 보고 이 가슴이 복받쳐서 총리 체민의 그 앞에서 울 수는 없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 다른 형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사랑했듯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얼싸 안으시는 것입니다. 베냐민 앞에 있는 음식은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음식의 다섯 배가 되었다고 했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마침은 맛보지도 못한 한우 송아지 고기에다가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값진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토록 보배롭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어떤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의 베냐민을 내려놓으며 늘 나를 향해 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